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는요, 미국에서 날씨가 좋기로 소문난 지역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아니라서 계절의 변화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없지만 1년 내내 쭉쭉 뻗은 야자수를 보면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눈 구경이란 거의 불가능한 캘리포니아가 지난주에 이미 비정상적으로 눈보라가 몰아쳐서 주민과 주정부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눈이 쌓이고 특히 산악 지역에는 주말까지 며칠 동안 눈이 내렸습니다. 캐나다에서 내려온 폭풍으로 국립기상청은 한때 로스앤젤레스 일부 산간지방 일대에 눈보라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두 번째였습니다. 이 폭설이 멈추질 않고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이어진다는 예보가 앞서 나왔었죠. 그런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날씨가 심각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가뭄이 끝난 것은 아니고 고갈된 지하수를 회복하는 데 더딘 상황이라서 지하수에 의존하는 시골 지역은 물이 부족해 여전히 힘들지만 이상기온으로 심각해진 가뭄이 때아닌 겨울폭풍에 도움을 받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갑자기 몰아친 겨울폭풍, 결코 반가운 손님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겪은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샌디에고 카운티 곳곳에 도로가 망가지고 땅이 꺼지고 교통사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만 해도요, 폭풍으로 파손된 도로가 17,000여 곳이나 돼서 보수공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편이 결항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 130편이 취소가 됐고 6,000편 이상이 지연돼서 여행객들의 발을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겨울 폭풍의 후폭풍이 하루빨리 정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3월 첫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시간제 근무. 미 노동부에 따르면 시간제 근무 미국인 노동자의 수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1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85만 7천 명에 달하는 증가의 대부분은 풀타임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월에 고용된 1억 6천만 명의 미국인 중 16.3%가 노동부가 일주일에 33시간 미만으로 정의하는 시간제 근무자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변화와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반영합니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경직됐다는 말의 의미는 일자리가 많지만 사용 가능한 근로자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부 근로자가 소진되고 많은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재고하게 되면서 일부는 시간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식품, 주택과 기타 필수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은퇴했거나 노동력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를 또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일자리 확장과 이전 일자리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따라 또는 가족과 개인적인 이유, 즉 비경제적 이유로 선택하는 시간제 근무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일부 고용주가 지난 수십 년간의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에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시간제 역할의 가용성은 또한 여성을 다시 노동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데요.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여성의 비율인 여성 노동력 참여는 2020년 2월 57.9%에서 그해 5월 54.6%로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대부분 상승했고 올해 1월에는 57%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뉴욕 태스크포스. 지난 2021년 미국에서 가장 큰 10개 주 중 총기 살인 사건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뉴욕주였습니다. 노숙자 범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2021년 뉴욕시는 전국 20대 대도시 중 세 번째로 살인 건수가 적었습니다. 주의 총기 관련 폭력 근절 기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20개 경찰서에서 2023년 1월 부상을 동반한 총격 사건 50건을 보고했고 이는 2020년 3월 팬데믹 발병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이후 부상을 입은 총격 사건이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면서 총기 폭력과의 싸움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는 뉴욕이 올바른 방향으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너무 높다며 모든 사건은 비극적이며 각 총격은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나타낸다고 강조하면서 총기폭력의 근원을 파악하고 전파를 차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총기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로 계속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법 집행기관은 지난해 만여 개의 총기를 압수했고 이는 9천여 개의 총기가 압수된 2021년보다 11% 증가한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의 총기 압수 또한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171% 증가했습니다. 2019년 500여 건의 압수와 비교해서 2020년에는 1,400여 건이 압수됐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또한 2022년에 120개의 유령 총을 압수했는데 이는 앞선 해보다 85% 많은 겁니다. 동시에 주정부는 자신이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적기법을 강화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기사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네, 지난 3월 1일은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매년 이날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에 언론이 주목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국무부 반응을 정리한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윤 대통령의 기념사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좀 논란도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윤 대통령의 기념사 가운데 몇 문단을 가져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특히 복합적인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는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국무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묘사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면서 우리 세 나라가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한일 삼각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역내와 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기회를 얻기 위해서 3국 협력을 계속 추진할 거라고 덧붙이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몇 달 동안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국하고 일본의 영토 분쟁, 뭐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국 사이에는 그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일본과 한국 간의 양자 접촉이라는 맥락에서 본 것과 같은 진전을 계속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자라고 정의한 부분, 이전 분위기와 다르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북한도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또 맹비난했고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ICBM 시스템, 탄도미사일 발사, 그 밖에 악의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직면해서 그런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의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 있게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또 어떤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네,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나온 후에 워싱턴에서는 이 관련 분석과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내 전문가가 협의체 설립 의견을 내놨는데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협의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또 누구의 의견인지 알아보죠.
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이 내놓은 의견인데요. 신뢰 위기에 아시아에서 미국 확장 억제 강화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자체 핵 무장론이 높아지는 걸 미한 양국 모두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하고 한국도 대중의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리너 연구원은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가 최근에 급증하고 주류 담론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안보 환경의 악화,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의구심, 미국의 고립주의 정부가 들어설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감축 우려, 또 한국의 국가적인 자부심 등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나토형 핵계획 그룹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네, 나토형 핵계획 그룹이라는 게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핵계획과 비상상황, 연합훈련, 전략자산 배치 등을 포함해서 확장 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잠재적인 핵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위기 의사결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나토형 핵 계획 그룹을 제안한 데 대해서 미국이 나토 동맹과 한국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지적을 한국이 했기 때문이라면서 나토에는 핵 계획 그룹이 있고 5개 나토 국가들은 전투기로 미국의 핵무기를 투하하는데 한국은 왜 이런 능력이 없느냐고 질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또 준비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기초작업과 관련한 모의계획훈련을 미한동맹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에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BOA에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비핵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또 전술 핵무기 재배치, 또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 않나요?
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완성할 경우에 과거 소련이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와 비슷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지적하는데요. 그러면서 현재의 확장 억제에 더해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국 재배치, 나토식의 핵무기 공동 통제, 한국 자체 핵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한국이 드골 대통령 당시의 프랑스처럼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한국 대통령은 이미 그 부분을 암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의 이런 자체 핵무 장능과 함께 거론되는 게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한 가능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와이 소재 민간연구소인 퍼시픽 포럼의 이스턴 국장은 중국에 의해서 타이완이 함락된다면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동맹체제 또 유엔을 압박하면서 심지어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호주가 모두 자체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은 중국의 궤도로 끌려가는 걸 느낄 것이고 서울의 정책 위반자들은 자유와 주권을 중국에게 빼앗기거나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저항하는 불쾌한 선택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서 독자적인 억지력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점령을 피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국 핵무장론 자체만으로도 미한 간 새로운 긴장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정부 외부 인사들 사이에서 핵무장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응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핵무장 담론 자체가 미한 관계의 긴장을 야기할 수가 있고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요구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와 같은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위성 사진으로 들여다본 북한. 이번 주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북한 서해상에서 또다시 선박 여러 척이 선체를 바짝대고 있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앞바다를 접선 장소로 삼는 이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대북 제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이 독자들 많이 읽었습니다.
네, 북한 서해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지점은 어딘가요?
네, 선박 네다섯 척이 한꺼번에 선체를 맞대고 있는 바다 위의 현장은 불법 환적의 온상지가 된 북한 서해 초도 남쪽 해상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찍힌 상황인데요. 선박들의 이 단골 회합 장소에서는 약 50m 길이의 선박 네다섯 척이 밀착한 채 대놓고 환적 의심 행위를 벌이고 있었고요. 평소보다 많은 선박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선박들의 단골 회합 장소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달에도 이 부근에서 선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해상에서 비슷한 형태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선박 7, 8척을 발견해 보도했었는데요. 불과 닷새 뒤인 이날 또다시 평소보다 많은 4-5척의 배가 한 덩어리처럼 뭉쳐있는 희귀한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이 일대에서 자주 이뤄진 환적에는 보통 두세 척이 동원돼 왔는데 두세 배가 넘는 수의 배들이 선체 훼손 위험을 무릅쓰고 정교하게 밀착한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에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서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 선박이 뭔가 주고받았다면 무조건 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됩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네, 최근 유엔 무대에서 한국과 북한 대표들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국이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지난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선 한국 대표가 북한 대표의 직전 발언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유엔 사령부 해체와 미한 연합훈련 반대로 외치는 북한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데 주어진 발표 시간의 절반을 할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Mr. Chair, with regard to the remarks by the representative of
특별위원회는 유엔사의 주의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면서 근거 없고 왜곡된 주장에 근거한 발언이라는 맥락에서 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유지에 계속 기여한다는 데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난해 2월에 같은 회의가 있었는데요. 한국 대표가 당시 북한 김인철 서기관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대응을 자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 2021년과 그 전해인 2020년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반박권까지 활용하면서 북한의 논리를 일축하는 한국의 이른바 이 변신은 77차 유엔 총회가 공식으로 개회한 작년 9월부터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의 비난을 듣고만 있지 않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북한이 반박하면 재반박권을 요청하는 이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패스트푸드에 관한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패스트푸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 패스트푸드란 뭘까요? 일단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보면 빠른 식품인데요. 북한에서는 속성 음식이라고 하죠. 주문하면 즉시 완성돼서 나오는 식품을 통틀어서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마 대표적으로 햄버거를 떠올릴 텐데요. 햄버거에 치즈를 곁들이면 치즈버거, 소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넣으면 흔히 치킨버거라고 부릅니다. 패스트푸드를 대표하는 기업 맥도날드. 햄버거는 북한에서도 인기라고 하죠. 고기 겹빵이라고 부르는 음식이 바로 햄버거인데요. 여기서 자유시장주의 국가와 북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짧은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듣고 뭐가 떠오르는지 볼까요? 빠다빠빠빠. 이 짧은 음악을 듣고 미국이나 한국, 일본, 프랑스 등 대다수의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브랜드를 떠올릴 겁니다. 맥도날드,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이죠. 북한에는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선 이 노래를 듣고 맥도날드를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맥도날드는 1940년대 등장했습니다. 지역 식당이었던 맥도날드가 1950년대 들어서 자동차 생산 공정과 같은 일괄 생산과 그리고 표준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패스트푸드 산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학 풋볼 국가 챔피언십 우승팀을 백악관에 초청해 파티를 열었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입니다.
Send out for about 1,000 hamburgers, Big Macs, all American companies, Burger King, Wendy's, and McDonald's. We have Big Macs, we have quarter pounder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학 풋볼 우승팀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위해 1,000개가량의 햄버거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버거킹과 웬디스, 맥도날드 등 모두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의 음식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강점, 편리성과 신속성, 세대를 아우르는 수용성. 앞서 말했지만 패스트푸드는 주문 즉시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 직접 가서 주문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를 탄 채로 주문하고 음식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주문 후에 차량에 탑승했으면 점원이 직접 차로 가져다주는 커브사이드 픽업 방식도 있습니다. 맥도날드를 직접 방문해서 차량에 탑승해 주문 후 받는 드라이브 스루로 음식을 시켜보겠습니다.
Hi, can I have one quarter pounder cheese deluxe, please?
Meal, or just a
sack? Meal, please.
Medium, please.
What type of drink? A Coke would be good.
차량에서 햄버거를 시키자 종업원이 단품으로 먹을지 아니면은 감자튀김과 음료수를 함께 먹는 세트로 할 것인지를 물었고요. 세트로 한다고 답하자 이어 음식의 양과 음료의 종류를 묻네요. 저는 중간 크기로 음료는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주문 뒤에 차량을 이동해 계산 창구에서 계산을 했고요. 결제 이후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주문한 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패스트푸드의 강점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버지니아주에서 5학년에 재학 중인 그레이스 양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도 바로 이 맥도날드입니다.
McDonald's fries because they're good. Usually after school and during the weekend, yeah, once a week.
그레이스 양은 특히 감자튀김이 너무 맛있어서 좋아한다면서 방과 후에 또는 주말에 먹는다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다고 하네요. 미국의 패스트푸드, 어떤 것들이 있죠? 앞서 햄버거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이 패스트푸드 업체는 햄버거 외에도 피자와 치킨, 샌드위치, 도넛, 커피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해당 업체는 얼마나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규모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점포 수로 살펴볼까요? 미국에서 가장 점포 수가 많은 패스트푸드 업체는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로 전국적으로 2만 개가 넘는 점포가 있습니다. 커피 전문 업체인 스타벅스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약 15,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13,000개 이상으로 점포수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유명 피자 패스트푸드 업체인 도미노와 피자헛은 6,500개 정도로 비슷하고요. 치킨 전문 업체인 KFC가 약 4,000개, 식필레는 약 2,80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브리또와 타코 등 멕시코 음식을 파는 타코벨과 치폴레는 각각 7,000개, 3,000개가량의 매장이 있습니다. 아시아 음식을 파는 패스트푸드 업체도 있습니다. 바로 중식을 전문으로 하는 판다 익스프레스인데요. 2,3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음식 가격은 어느 정도나 하죠? 가격은 어떤 종류의 음식이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 햄버거를 알아볼까요?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햄버거를 파는 곳은 Five Guys라는 패스트푸드점인데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이 업체의 평균 햄버거 세트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이상 올라 $20에 육박합니다. 다음으로 웬디스의 햄버거 세트 평균 가격은 $10가 넘고요. 맥도날드는 세트 가격이 6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지역별 가격을 살펴보면요,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가격이 15달러 30센트로 가장 비싸고요, 이어 로스앤젤레스가 약 14달러 60센트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난 뉴욕 역시 14달러 20센트 이상으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패스트푸드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산업은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패스트푸드 산업 규모는 2,300억 달러에서 2022년 3,30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매년 3%에 가까운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의 판매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한 회사는 맥도날드입니다. 미국 전국 판매액은 약 4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스타벅스가 판매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4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치필레가 160억 달러 이상, 타코벨이 120억 달러 이상, 또 웬디스가 110억 달러 이상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 생산 GDP는 약 234억 달러인데요. 1위 맥도날드 판매액의 절반가량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 얼마나 벌까요? 셀러리닷컴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 평균 시급은 11달러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패스트푸드점 시급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급을 22달러까지로 올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점포 100개 이상의 패스트푸드점이 이에 적용되는 건데요.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급 인상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근엔 업계 연합 차원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원 서명을 접수하기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원래 계획대로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시급 인상을 실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패스트푸드 산업의 이모저모를 통해서 미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엮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46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 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내 최고 과학자들을 선발해서 특별한 과학자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맨해튼 프로젝트라 부르는 비밀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해서 진행한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과학자들이 필요한 모든 연구비와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플루토늄이 발견되면서 원자폭탄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원자폭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연구소인 로스 앨라모스가 주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 원자폭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총책임자는 이 연구소의 소장이면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J. 로버트 오펜하이머 물리학자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특별히 구성된 과학자들이 핵개발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핵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1945년 4월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 취임한 해리 트루먼 신임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실험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실험 준비 완료 보고를 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과학자들은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주에서 세계 최초의 핵무기 폭발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신임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도시들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고통이 따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이 일본을 침략하는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일본을 침략한다면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인 일본이 아직 항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미국은 최대한 빨리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알라모 고르도 사막에서 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고요한 사막에서 갑자기 천둥보다 더 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고 거대한 구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하늘은 자주색과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를 실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뉴멕시코주 알라모 고르도에서 핵실험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 두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시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 건물이 파괴되고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았습니다. 원자폭탄의 엄청난 파괴력 앞에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몇 년 동안 비밀무기 원자폭탄을 개발했고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 원자폭탄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6년 동안 군인과 민간인 2,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면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의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언제나 자신의 결정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직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핵폭탄을 터뜨려야 했던 엄중한 상황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저는 원자폭탄의 비극적인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 역시 이 핵무기의 비밀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적국인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다면 미국과 모든 평화로운 나라에 어떤 재앙이 닥쳤을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이 핵무기를 사용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요 대학 총장 출신인 우드로 윌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박사 학위를 가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 허용 등 과감한 개혁주의 정책을 단행했으며 국제연맹 추진을 비롯한 세계 평화 증진에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특히 윌슨 대통령은 피지배 민족의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함으로써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는 한민족에게 3.1 만세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1856년 12월 28일 버지니아주 스탠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셉 루글스 윌슨으로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제넷 윌슨도 목사의 딸이어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남군의 군목으로 봉직했고 교회 건물을 남군 부상병을 치료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대학 교수의 총장까지 지낸 인텔이었지만 난독증이 있어서 10살이 될 때까지도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도 극복하고 그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다음 버지니아 대학의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브린마 대학, 웨슬리언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교수로 일하다 1902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윌슨 총장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윌슨은 1885년 조지아 출신 목사의 딸 엘렌 엑손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세 딸이 태어났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윌슨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 부인이 신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그 후 워싱턴 DC에서 보석상을 하다 과부가 된 에디스 볼링 갈트와 재혼했습니다.
위드로 윌슨이 처음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건 1910년 뉴저지주 지사에 당선되면서부터였습니다. 1912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인디애나 출신 토마스 마샬을 러닝메이트로 한 윌슨 후보는 선거인단 수에서 435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제2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56세 신임 대통령은 1913년 3월 취임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마차를 타고 취임식장으로 간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자 대폭적인 진보적 개혁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수입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연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어 전국의 은행을 관리하고 신용제도, 화폐 공급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새로 연방통상위원회를 설립해 기업들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금지시키고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노동금지법을 제정하고 철도노동자의 하루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농가에 정부의 용자를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인 1914년 여름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915년 5월 7일 독일 잠수함이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인 128명을 포함한 1,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또 침몰이 발생하면 미국은 이를 의도적인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윌슨 대통령은 1916년에 재선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1차 선거 때보다 어려워 선거인단 277대 254표의 근소한 차이로 겨우 이길 수 있었습니다. 2차 임기 중 윌슨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역시 1차 세계대전 문제였습니다. 전쟁 초기 윌슨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했지만 1917년 독일 잠수함이 미국 상선들을 공격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또 이 무렵 독일이 멕시코를 부추겨 반미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밀통신이 영국 첩보기관에 발각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윌슨 대통령은 세계는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의회에 대독 선전포고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고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국은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에 승리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국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전후 처리를 위한 1919년에 파리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조약 체결을 위해 애썼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는 국제연맹 창설안도 포함됐습니다. 연맹은 국제적인 분쟁을 중재하고 장차의 전쟁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윌슨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1918년 1월 연두교서에서 14개 항의 전후 평화 정착을 위한 원칙 가운데 국제연맹 창설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원칙이었습니다. 피지배 민족에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피지배 민족을 대상으로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잃을 수 있는 이 안에 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들의 반대로 민족 자결 원칙은 윌슨의 안보다는 축소된 상태로 선포됐습니다. 이로써 패전국인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터키의 여러 식민지들만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일본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자결주의는 피지배 민족의 독립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식민지 백성들에게 독립운동을 벌이는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회의 공화당 세력으로부터 국제연맹에 대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 연맹이 미국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며 또 다른 전쟁에 끌려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19년 9월 윌슨 대통령은 기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들에게 직접 연맹의 이상을 설명하고 지지를 모색했습니다. 9월 25일 저녁 윌슨 대통령이 탄 기차는 캔사스주 위치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윌슨 대통령은 정신이 혼미해져 쓰러지고 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다음 여행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10월 2일에는 뇌졸중을 겪게 되고 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뇌의 지적 기능이 상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 조절과 판단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사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대통령직 수행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마비됐어도 기능의 교체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부인 에디스가 대통령에 대한 접촉을 컨트롤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에디스 부인이 내리고 병세의 심각성도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후 마지막까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은 1919년과 1920년 두 차례나 국제연맹 찬반 표결을 했지만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가입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국제연맹의 첫 모임은 1920년 1월 열렸습니다. 비록 평화에 대한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국제연맹을 추진한 공로로 1920년 12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2차 임기 중에는 중요한 법 두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알코올 음료를 제조, 판매, 수송하지 못하게 한 금주법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미국 영토 내에서 술을 구하거나 만들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이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제19차 수정헌법으로 여성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첫 번째 선거는 윌슨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였고 그 결과 공화당의 워렌 하딩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921년 3월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나와 워싱턴 DC 자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법률 회사를 차렸으나 건강이 나빠 사실상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제28대 대통령은 1924년 2월 3일 6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워싱턴의 내셔널 대성당에 안장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워싱턴 DC에 안장된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정부의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창했던 제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